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어느덧 5월입니다. 이달에는 기념일도 많고 행사도 참 많지요. 여러분의 삶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5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훌륭한 예언자들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대표 인물을 하나 골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엘리야요 하고 물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 수백 명과 싸워서 이긴 적도 있고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위세를 떨쳤던 아합 임금, 그리고 임금뿐만 아니라 그때 정권의 실세였던 이세벨 왕비에게도 당당히 맞섰던 사람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또 왕비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을 못 견딥니다. 부패에 길들어진 사람은 청렴한 것을 못 견딥니다. 특혜에 맞들인 사람은 공정함을 못 견딥니다. 우상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견딥니다. 우상에 잡혀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만 났으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언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한평생 쫓기는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그리고 왕비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들로, 광야로, 시골로 다니면서 피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제자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하네. 그러니 자네는 여기에 남아있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제자와도 연을 끊고 사람들과도 정을 끊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정리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렀을 때에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자네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귀한 대답입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자네가 만일 본다면 자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이들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승천 장면입니다. 제자 엘리사가 그 모습을 당연히 봤겠죠.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은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위대한 스승이었고 또한 엘리사도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 못지않게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가 흔치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더 똑똑한 것을 배아파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없죠.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스승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스승이 그만큼 잘 가르쳤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요즘은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서 자기가 쓴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하는 그런 파렴치한 교수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교수라기보다는 교수이기 이전에 인간도 아니죠. 교수할 만한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스승 없는 제자도 존재할 수 없지만 제자 없는 스승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현들을 보면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소크라테스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존재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공자도 그랬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어라고 하는 책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위대한 사상가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야말로 방방곡곡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2만 리가 넘는 이 땅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를 두는 것입니다. 후계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나 후계자가 성취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물론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뭐 발견은 무슨 발견입니까? 원래 있었던 거고 자기들이 거기 살던 데지만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우리가 흔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아메리고 베스푸치입니다. 만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면 그 대륙의 이름은 아메리카가 아니라 콜롬비아쯤이 되었겠죠. 아메리카가 발견했다고 해서 아메리카입니다. 사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살아있을 때는 실패자로 평가되었습니다. 새로운 대륙에 닿을 목적으로 대양을 건넜지만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쿠바와 인근 섬들에 상륙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거기가 바로 인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대륙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거기에 도착해서 앵무새, 토마토, 옥수수, 초콜릿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페인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마다 여왕이 물었습니다. 그래, 인도는 발견했어? 원래 콜럼버스가 인도 발견한다고 배 타고 떠난 거 아닙니까? 인도 발견했어? 그때마다 그는 전하, 아직 아닙니다. 곧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여왕은 마침내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고 콜럼버스는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콜럼버스의 삶에 대해서는 이처럼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 대륙을 발견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대해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메리고 베스푸치에게는 아버지의 업적을 세상에 알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대양을 횡단할 때도 동행했고 스스로 전기 작가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대륙을 발견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들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이런 말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콜럼버스는 요즘 말로 하면 언론 플레이도 잘 했고 자기 홍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콜럼버스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후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겁니다. 푸른색이 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것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자리에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보다 갑절로 능력 있는 사람, 갑절로 신앙이 두터운 사람, 갑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바울이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훌륭해지고 어설프게 위대해지고 어설프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세대,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배로 노력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배로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머지않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갑절로 능력 있는 갑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